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변화되신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때 메타몰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것. 그리고 빛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닌가. 그 빛이 벗겨지게 되니까 그들이 벗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다. 이런 말씀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사 누가의 시각으로 변화산상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나누었어요. 이제 17장 4절부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경우마다 그는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기회가 오면 결코 놓치지 않았죠. 물론 그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죠.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는 침묵을 지켜야만 했었는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실책하신 것은 그가 모세와 엘리야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 놓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경솔함에 대해서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뱉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 때문에 베드로는 책망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5절로 가보세요.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성자이신 예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시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즉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선포와 성취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이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어떤 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무척 기뻐함을 입고 있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신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유일한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 포함되는 자입니다. 6절로 8절을 보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떤 좋은 좌우명 같은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두 마디 말로 된 것을 하나 소개하면 오직 예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표현 여러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훌륭한 좌우명이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왜 부활 전까지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증거를 받으며 이때쯤에서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셨기에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인류의 소망은 과학이나 또는 교육에 혹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두는 오늘날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릅니다. 인류의 발달된 문명이 오히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발명된 발명품들이 오히려 인간을 해롭게 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생존은 일촉즉발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학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인류의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은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는 정말 엘리야였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다시 올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열두 지파를 재건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엘리야로 온 요한을 임의로 대하여 죽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들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즉 이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한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 곁에 있는 천국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본문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가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실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 우리 찬송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상에 안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반응 볼까요? 14절로 16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무기력했기 때문에 난처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귀신 들려 있고 미치기까지 한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교회는 이처럼 무기력한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나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작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아마도 개별적으로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위대한 의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이에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이어 19절로 20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데 치료를 못한 것일까요? 치료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간단했습니다. 21절은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데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게 될 것을 상기시켜요. 22절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은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 갈릴리에 와 계셨으며 거기서 그것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심히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반세겔이란 반세겔이란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해마다 거둬들이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먼저라는 말은 베드로보다 먼저 행동을 취하셨다는 뜻이겠죠?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정작 왕의 가족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세금을 낼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세금을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은 아담이 상실했던 모든 것을 그분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기도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셨으나 그가 타락함으로 그것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형에서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우리는 반세계를 기사에서 본래적인 사형 능력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조금 좀 나누죠. 이 18장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 앞서서 앞으로 몇 장 이제 있어서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큰 흐름이 더욱 진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어두운 측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천국에 관해서 많은 비유들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비밀들을. 근데 여전히 밝혀져야 할 문제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접하게 될 이 18장은 그러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좋은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은 여기서 육신적인 욕심에 대해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제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은 아마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아마 두세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묻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보시죠. 이 어린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지 말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문제는 어린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사랑에 찬 모습인데요.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은 그동안 너무 자주 잘못 사용되거나 혹은 오해되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복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3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는데 또는 어린아이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옛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새 생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데 있어서 그들의 관심을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돌이키십니다. 요컨대 그 천국에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이 특별히 3절에 강조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의 영적 미숙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는데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의 직분에 관한 자격을 열거함에 있어서 새로 입교한 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